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나눔을 통해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 나눔을 통해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을 한 지 40년 정도 가까이 됐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땅 하나 없이 지내고 있는 형편이죠. 그런 가운데 오늘 이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요단강 하나만 건너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곳에 들어가면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서 받도록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동안 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농작물을 심고 또 수확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매우 복된 일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특이하게도 이 열두 지파 가운데서 레위 지파만큼은 사실 땅 분배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레위 지파만큼은 이 기쁨이요 영광인 땅 분배에서 제외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이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와 다르게 제사를 지내는 일을 도맡아 하도록 구별해 놓으신 거죠. 따라서 레위는 다른 지파 사람들처럼 땅에서 이 농작물을 심고 또 일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셔서 다른 이스라엘 자손들이 제사를 드릴 때 가지고 오는 그 재물을 통해서 그들이 먹고 살도록 하셨던 거죠. 레위 지파 사람들이 먹고 사는 일에 마음 빼앗겨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소홀히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들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러한 제도를 제정하신 거죠. 또한 이 레위 지파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칠 그런 율법의 교사로서의 의무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레위 지파가 땅을 하나 받아서 그 한 지역에 모여서 산다면 전국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정도 되는 한국 정도 되는 땅도요 교회가 서울 한 곳에만 이렇게 집결되어 있으면 매 주일마다 부산, 대구, 광주에서 예배드리러 이렇게 올라오는 게 쉽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도 이 전국 팔도에 흩어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주의 이 말씀 율법을 가르칠 이 레위 지파 사람들도 이스라엘의 이 각 지파가 살아가고 있는 그 여러 곳의 땅에 흩어져서 살아가면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율법을 교육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는 땅을 한 곳에서 이렇게 분배받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에 나누어져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 사람들도 그들이 거주해야 할 집이 필요했고요. 이 당시가 이 농경지 사이다 보니까 집에서 키울 가축을 먹일 그런 풀밭도 필요했던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들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는 먹고 자고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이 사람들에게도 필요했던 거죠. 따라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받은 기업 가운데서 그러니까 땅 가운데서 레위인들이 거할 성읍을 떼어주고 그 성읍 주변을 두르고 있는 초원을 레위인들에게 소유로 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2절 3절 오늘 이 내용을 좀 이해한 상태로 한 번 더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2절 3절 다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얻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 사면의 들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으로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들로는 그들의 가축과 물산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이 기업이라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분배해 주신 땅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각 지파가 그들이 이 분배받은 그 성읍과 그 땅에 있는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 제사를 드리는 일과 또 율법 가르친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죠. 이러한 레위인들의 사역을 통해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민족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한번 이렇게 좀 우리가 상상을 해볼까요? 이 문맥을 가지고 오늘날로 좀 와서요,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 이제 리타이어 하신 분들도 좀 계시지만, 현재 내가 지금 직장에서 벌고 있는 그 월급이 있잖아요. 회사에서 받는 돈, 내년에 그 월급에서 10%가 한번 인상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뭐 자식이 나한테 주는 용돈이라 해도 거기서 한 10% 인상해서 준다. 아, 입가에 막 이렇게 미소가 막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근데 반대로 그 월급에서 10%를 삭감해 간다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이게 참 이 큰 돈이거든요, 10%도. 근데 그 돈을, 그 10%를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그 돈의 10%를 우리가 매달 선교비로 한번 후원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쉬운 결정일까요? 이렇게 두 부부가 있어도요, 그 두 사람이 다 그렇게 하자라고 합의하는 것도 사실 쉬운 결정은 아닐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 주변에는 이 자기의 가진 이 재물 중에 이 10분의 1만 하나님 앞에 11조로 떼어드리고 주정에 주일날 드리는 헌금 내고, 그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비율을 하나님의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사실 대부분은 그러지 못한 경우들이 더 다수일 겁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또 믿음 좋은 분들인데, 이상하게 이 돈 문제만 연결이 되면, 이 물질 문제만 연결이 되면 인색한 분들이 또 있어요. 왜 그럴까요? 힘든 게 이민자 생활하면서 번 돈인데 사실 그게 너무 좀 아깝고 또 하나님 앞에 내놓기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부분에서는 자유한데 유독 이 물질과 관련해서는 11조 안 하는, 또 선교사님 후원하고 내가 가진 것들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도와드릴까 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이 의무만 다하고 나머지 10분의 9는 정말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의 스탠다드로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이 나머지 11지파가 자기가 가진 소유를 나누어줘서 레위지파들에게 줌으로써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는 것을 주신 것이죠. 근데 이것은 하나의 테스트와도 같았어요. 그것은 지금 40년 만에 땅을 분배받는 거거든요. 얼마나 이 큰 돈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거 퇴직금 같이 평생 한 번 딱 받는 그거거든요. 지금 이제 받으면 이건 내 자자 손손으로 물려줄 땅인데 그 중에 일부를 떼어가지고 누구한테 준다는 거, 그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자, 근데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교제하고 있는 그 사람, 우리가 함께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의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그걸 잘 파악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이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금 그 사람이 자기가 가진 소유와 재물을 어디에 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를 볼 수 있어요. 좀 가까운 예로요, 골프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은요, 골프채 사는데 수천 달러 드는 것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거 삽니다. 차를 좋아하는 사람은 정말 뭐 10만 달러 되는 뭐 그런 차들도 뭐 여력만 되면 그 아까워하지 않고 살 거예요. 그 사람이 어디에 그 자기가 가진 그 물질을, 재물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가 판단이 되고 그 사람이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다시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이 내용을 좀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사용했던 그 물질의 영수증의 내역을 정리했던 노트가 있어서 그걸 우리가 이렇게 그 노트를 훔쳐볼 때, 이렇게 살펴볼 때 정말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했던 그런 비율이 얼마쯤 될까요? 내가 가진 소유와 재정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있는지, 그냥 11조 내야 되는 건 당연하니까 내는 거고, 주일헌금도 그냥 습관처럼 그냥 내고, 그리고 그 나머지는 그냥 이제는 내 자신을 위해서 그냥 사용하면 괜찮은 걸까요? 하나님, 난 내 의무를 다한 거 아닙니까? 정말 그게 전부일까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요, 꼭 막 교회 헌금하라 진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가진 이 소유를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기본적인 생활이 안 되는 이 사람들이 있었어요. 내가 가진 소유를 통해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웃을 전도하기 위해서 저 사람 한번 밥을 한번 내가 사주고, 내 지금 함께 살아가고 있는 내 주변에 가까운 저 외로운 이웃에게 조그마한 뭐 선물을 준비해서 줄 수도 있고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들을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인 거죠. 다른 사람들이 뭐 굶던지 뭐 어떻게 살아가든지 그것은 안중에도 없고, 옆에서 누가 그냥 괴로워하든지 마음 아파든지 뭐 그냥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살아가고, 나만 복 많이 받고 나만 교회에서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기쁨도 드릴 수 없는 신앙생활입니다. 교회는 그 시작부터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굶주린 이웃들을 먹이는 그런 사역으로부터 교회는 시작되었어요. 이러한 나눔이 있고 자기의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열매가 있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기 시작하고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기 시작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교인들이 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고, 초대교회 이야기입니다, 보고서 야, 저기는 정말 뭔가 다르다, 저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구나 하고 교회를 제 발로 찾아왔던 거죠. 구약 성경에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좀 신앙을 조금 더 열심을 내보고 싶어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근데 이사야 58장에 하나님께서 그 금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들이 금식할 때 하루 뭐 그렇게 금식한 게 아니라 며칠씩 금식하면서 고개 숙인 갈대처럼 막 이렇게 경건한 모습으로, 그리고 막 이 옷도 비단 옷 입은 게 아니라 일부러 고통을 더하기 위해서 까칠까칠한 배옷 입고 하나님 앞에 주님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주님 간절히 찾습니다라고 이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금식은 내가 바라는 금식이 아니다. 사람이 그런 식으로 자기의 몸을 괴롭게 하는 것이 그걸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다. 바람 앞에 풀잎처럼 머리를 숙이고 거친 배옷을 입으며 제 위에 앉는다고 해서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사야 58장 제가 쉬운 성경으로 지금 번역된 걸 읽어드리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금식은 너희가 부당하게 가두어 놓은 사람들 풀어주고 그들의 사슬을 끊어주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그들이 하는 고된 일을 쉽게 해주는 것이다. 너희 음식을 굶주린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가난하고 집 없는 사람들을 너희 집에 들이며 헐벗은 사람을 보면 그에게 너희의 옷을 주고 기꺼이 너희의 친척을 돕는 것이 내가 바라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너무 많은 경우 믿음 좋은 사람이 교회에 와서 막 4, 5시간씩 기도하고 하루에 성경 20장, 30장 보는 사람, 그것을 가지고 막 그 사람의 영성이 대단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 그것이 기독교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패단이죠. 뭐가 진짜 그 사람의 참된 영성을 보여줍니까? 내가 가진 것을 얼마나 나눌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의 크기와 믿음의 크기를 보여줄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 안에서 또 다른 사랑으로 흘러가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그냥 고여있는 물처럼 내 안에서 이 사랑이 가둬져 있고 다른 누군가에게 이 사랑이 흘러가지 않는다면 그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인지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본문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산업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얻은 자에게서는 많이 취하여 주고 적게 얻은 자에게서는 적게 취하여 줄 것이라. 각기 얻은 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난 줄지니라.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로부터 많은 복 받은 사람들은 또 많은 것들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내게로부터 적은 것들을 받은 사람들은 그 적은 가운데서 주라는 거예요. 아, 목사님, 이민자 생활하면서 내가 지금 가진 게 없는데 뭐 누구 밥 사주고 내가 선물 사줄 그럴 여력이 내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 그런 게 없습니다.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이야기는 제가 한국에서 저는 이제 뭐 차가 없고 그러니까 지하철을 많이 타고 다니다 보니까 뭐 지하철 뭐 1호선, 2호선, 3호선, 7호선 뭐 매일 뭐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데 제가 한 가지 아주 흥미로운 현상을 하나 발견했는데 이 한국 지하철을 타고 가다 보면 가끔 구걸하는 분들이 이렇게 지나가요. 한국 지하철 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근데 어느 지역에서 제일 많이 이렇게 저 사람들을 도와주나 이렇게 보면요 놀랍게도 이 압구정이나 강남역 같은 데 지나갈 때는 사실 좀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타지 않겠습니까? 지하철이라도. 근데 그런 데는 잘 안 도와주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뭐 1호선이나 이런 걸 타고서 저 지역에 좀 낙후된 지역으로 이렇게 갈수록 주머니에서 1,000원, 2,000원짜리 이렇게 꺼내서 주는 모습들을 더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 현상을 보면서 나름대로 제가 분석했던 게 뭐냐면 아,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오히려 고통받는 사람 마음을 알기에 자기 것을 나눠서 주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그렇게 좀 생각했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나도 이렇게 힘든데 저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이 지도를 보면 두 개의 바다가 있습니다. 북쪽에는 갈릴리 바다가 있고요. 그 밑으로 조금 내려오면 사해 바다가 있어요. 이제 두 가지 내해라 그러죠. 육지에 둘러싸인 두 가지 바다. 근데 이 얼마 차이가 안 나는 거리에 있는 두 개의 바다인데 이 바다가 너무 달라요. 갈릴리 바다를 가보면요. 그 주변에 무수한 그 산림들이 있어서 이 물로부터 뿌리 내린 이 나무들이 산림들이 많이 있고 거기에 새들이 와서 지적이고 사람들이 와서 멋진 이 바다를 지금도 보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이 이 베드로가 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수많은 생명력이 그 갈릴리 바다에 약동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만 내려가면 나오는 바다가 사해 바다인데 여기는 완전히 풍경이 다릅니다. 이 사해 바다는 말 그대로 죽어있는 바다거든요. 그 주변에 나무꾸루도 하나 없고요. 그냥 사막지역 같이 되어 있고요. 그 사해 바다에서는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생물이 없어요. 너무 짠 거죠. 그래서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면 이 부력 때문에 그냥 자동으로 떠오르는 바다죠. 사해 바다. 왜 뭐가 다를까요? 지역이 지금 얼마 차이가 안 나는데 가장 큰 차이가 여기 있어요. 갈릴리 바다는요. 이 헐몬산으로부터 나오는 그 물들이 이 주변에 있는 산으로부터 이 물을 공급받거든요. 근데 갈릴리 바다는 자기가 받은 그 물을 가지고서 요단강으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자꾸 이 물이 흘러가니까 새로워지는 거죠. 근데 그 요단강으로부터 흘러가는 그 물이 어디로 고이냐면 사해 바다로 고이는 거예요. 근데 이 사해 바다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사해 바다는 그 물을 다른 곳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 그렇게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고인 물이 되다 보니까 물이 썩어가지고 이 생명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잘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마치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을 주셨는데 이것을 그냥 내 안에서 이렇게 갖고 그냥 고인물처럼 그것을 그냥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면 마치 그 사해 바다의 풍경처럼 정말 사막같이 황량하고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 않는 그런 외로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갈릴리 바다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것들을 정말 조금이든지 크든지 마음을 다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풍족하고 넘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제가 나눔에 대해서 함께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나눔이라는 것이 단순히 도덕적인 삶의 표지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수준을 나타내는 또 하나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차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결국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것이 뭡니까? 자기 자신의 전부를 우리를 위해 나눠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갖고 있는 물질, 내 삶에 있는 에너지, 또 나의 어떤 소유들, 이것을 통해서 그냥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우리가 섬겨야 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 우리가 위로해야 할 사람, 찾아가야 할 사람, 이야기를 들어줘야 할 사람, 내가 가진 것을 꺼내어서 저를 붙들어줘야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위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셨듯이 우리도 다른 누군가를 위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가진 것들을 주님 닮은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의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